하여 박혜선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보다 잊어버리는 시간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릴 때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나이를 훌쩍 넘겼지만 오늘은 여전히 두렵고 세상은 혼란스럽게 다가옵니다. 오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일은 괜찮을지 걱정과 염려가 내 삶을, 내 미래에 가득합니다.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려 계획을 세우고 혹은 결핍을 원동력 삼아 삶을 채우려는 시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기보다 오히려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끊임없이 목이 마르고 영혼이 흐려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것임을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삶에 잘 녹아들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보상 삼아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내 불안과 염려로 계획하기를 멈추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려 합니다. 내 영혼의 창조주시며 날 사랑하시고 성실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때와 방법이 무엇인지도 더 잘 아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 삶의 일부임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에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리고 어리석은 때에도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우매한 선택들로 미련한 삶을 반복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존재 자체로 나의 기쁨이란다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실수투성이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나의 성장을 믿으며 계속 가르치시고 돌보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여전히 매일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영혼이 나답게 살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매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추운 밤에는 불기둥의 따뜻함을, 더운 낮엔 구름 기둥의 시원한 그늘을, 그리고 오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즐거움도 감사로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명을,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성장시키는 사명을, 누군가는 세상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으신 내 영혼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명을, 그리고 누군가는 사명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사명을 찾지 못한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는 기쁨의 은혜를 주시었고, 이미 발견한 사람은 그 사명을 기쁨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마음과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명의 모양은 각기 다를지라도 결핍과 욕망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 채운 부끄러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성실을 닮은 사명의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무의 숨을 축복합니다. 사금의 시간과 쇠를 통해 매일 만나는 나의 하나님과 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8월 3일부터 이틀에 걸쳐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고 영혼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에게 함께 하셔서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가 아이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의 숨을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사금의 방 방장님들, 셀장님들, 강식팀, 방송팀, 찬양팀, 총무팀, 재직회,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나숨을 세워가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나숨을 세우고 지켜가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먼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제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도서 설교를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사금은 아가서로 넘어갔는데요. 제가 아가서 설교는 예전에 몇 번 한 적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도서 말씀을 몇 주 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계속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번이 있어요. 그건 영혼에 대한 거예요. 내 내면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안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헛되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거, 별로 안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설교를 드렸죠. 아, 말씀을 나눴죠,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뭐 성공, 뭐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풍요도 마찬가지고 안정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도 헛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3번, 그렇게 안 중요한 거. 그럼 2번은 뭐냐? 그럼 2번은 오늘 한 주만 할 건데요. 2번은 뭐냐라고 하면 2번은 우리 인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전도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광과 사명의 살보단 덜 중요한 거예요. 이거보단 덜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풍요와 성공 그리고 과도한 안정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번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신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오늘이라는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네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금을 하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지만 그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 걸 이미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때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때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 그래서 3장에서 나와 있죠. 3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에서 8절 앞부분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셔도 좋고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죠? 이 본문이 우리한테 나와 있어요. 이걸 쭉 한번 다 천천히 읽어보신 게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읽으시면 첫 번째 떠오르는 건 뭡니까? 아, 이게 분별력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일단 먼저 떠올려야죠. 그렇죠? 아, 지금 돌을 던지지 않아야 될 때인데 내가 돌을 던진다든가 내가 잠잠해야 될 때인데 말한다든가 말해야 될 때인데 잠잠해야 되는가 이건 찢어야 될 때인데 꼬맨다든가 그렇죠? 죽여야 될 때인데 살린다든가 사유해야 될 때인데 죽인다든가 헐어야 될 때인데 세운다든가 세워야 될 때인데 헌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때를 분별하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 말인즉슨 맞을 수 있고 그 논리인즉슨 맞을 수 있고 그 문장 자체는 완벽할 수 있지만 때에 안 맞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틀린 것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건 어떤 그 논리를 갖고 있건 이때 이게 맞느냐 자체는 우리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내 말이 맞고 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을 할 때냐 잠잠할 때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치료할 때냐 죽일 때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뒷부분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분별하는 것 중에 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는데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 때의 아름다움을 분별해낼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이라는 이 때의 아름다움을 분별해서 그때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의 아름다움을 분별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분별하는 것.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건 신경 안 쓰고 어제 가지고 있었던 걸 쳐다보고 있든가 내일 가져야 할 걸 쳐다보고 있어서 오늘 갖고 있는 걸 보지 못한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때의 아름다움을 분별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가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매력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한쪽만 아름다운데 이 본문은 양쪽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꿰매는 것은 아름답게 보고 찢는 것은 아름답게 보지 않죠. 세우는 것은 아름답게 보고 무너뜨리는 것은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평화는 아름답게 보고 전쟁은 아름답게 보지 않죠.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게 보고 미워하는 것은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 본문은 두 때를 같이 얘기하고 있죠. 치료, 세워짐, 참음, 기쁨, 웃음, 춤, 안아줌, 연결, 평화, 사랑의 아름다움도 이야기하는데 그 반대로 죽음, 무너진, 잃어버림, 눈물, 고독, 단절, 전쟁, 미움의 아름다움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미움은요, 사랑보다 아름답습니다. 때에 맞는 전쟁은 평화보다 아름답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법적인 사고로 밝고 긍정적인 건 아름답고 어두운 건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이때 아름다운 게 뭔지 구별해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내 머리에 상식이 아름답다고 해놓은 편견이 아니라 이 편견을 깨고 지금 내가 무엇이 아름다운가. 광야 이스라엘이 가졌던 아름다움은 성장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풍요의 아름다움이었죠. 다윗이 가진 아름다움이 다르고 솔로몬이 가진 아름다움이 다릅니다. 다윗한테 솔로몬의 아름다움도 갖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고 베드로가 가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아름다움과 야고보가 가진 아름다움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아름다움을 구별하면 세계 교회를 세워낸 바울은 아름답고 일찍 순교한 야고보도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죠. 왕이 되지 못한 요나단은 아름답지 못하고 왕이 된 다윗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기반만 다진 다윗은 아름답지 못하고 정점을 찍은 솔로몬이 아름답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상식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될 때 우리가 그런 편견 속에 잡혀 있으면 우리 아름다움의 상당 부분 우리가 놓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나에게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내가 구별해낼 수 있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강조하신 게 뭐예요? 순간의 소중함이죠. 이 문장이 반복되면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는 것처럼 나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이 양쪽의 때 사이에서의 뭐가 만들어져요? 순간이 만들어지죠. 꼬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꼬매져서 찢어질 때까지의 순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순간, 태어난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이 순간을 내가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중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꽃이 어떤 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벚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때만 유일하게 이것이 순간이라는 거에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해요. 1년 내내 꽃집에 꽃이 있지만 꽃을 사러 가지 않아요. 꽃을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인생에 꽃이 없어요. 근데 한때 벚꽃은 이때 2주밖에 못 봐라고 하면요, 일부러 버스를 타고 벚꽃을 보러 가죠. 저희 아파트 단지에 지금 이름 모를 꽃이 되게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풍경은 제주도에서 봤던 메밀밭 꽃밭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꽃 이름을 모르지만 되게 이뻐요. 지나가다가 봅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은 그 꽃을 보지 않죠. 왜요? 이게 순간이라는 인지가 적기 때문이에요. 이게 낫고 죽고 이 꼬매고 찢어지는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에 나타난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때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때, 모든 것을 생각하신 이후에 뭘 생각하셔야 돼요?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이 화낼 때인가, 잠잠할 때인가, 사랑할 때인가, 안을 때인가, 안는 것을 멈출 때인가, 내가 전쟁할 때인가, 화평할 때인가, 모든 것을 생각한 이후에 그 다음에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어떤 때를 생각하셔야 되냐? 아름다움의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때, 지금 이날에, 지금 올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유한하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많은 아름다움을 스쳐갑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집중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오늘이라는 선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민과 계획에 묻혀서 오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삶입니다. 고민과 계획에 묻혀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고민과 계획에 묻혀서 내가 오늘이 어떤 때인지, 오늘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을 지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의 선물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때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일상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읽어드립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또 그 다음에 5장 18절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으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3장 2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8장 15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서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계속 뭘 얘기하세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렇죠?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수고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희락을 찬양하노니라고 하면서 먹고 마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일상의 즐거움이죠. 잘 일하고 잘 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딱 시작해요. 그리고 일터로 나아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해질녘쯤에 들어와서 그리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와인 한잔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수다 떨고 그리고 다시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터로 나아가요.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즐거움,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감각,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이라는 걸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일상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다시 반복합니다. 걱정과 계획에 쌓여서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모르고 편한 잠자리에 누워도 편한 줄을 모르고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의 의미와 보람을 모르고 지내다 보면 일상의 선물이 내게 감각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이 2번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주는 기쁨을 얘기하십니다. 4장에 나오죠. 4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킨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전도서 9장 9절에 어떤 말씀이에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시는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정서적 평안, 함께 눕는 따뜻함. 이건 정서적 평안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삶의 도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인생 혼자 싸워가는 사람과 서로 돕는 사람의 인생의 강도의 차이, 그 사람이 내게 있어 든든함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즐거움에 대한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떠들고 재밌게 즐겁게 지내는 것, 이것이 사실 일상의 즐거움만큼이나 이때의 즐거움만큼이나 우리가 주신 큰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쳐서 뭐예요? 사람이라는 선물이죠. 내게 주신 좋은 사람, 내 안에 따뜻함을 줘서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리고 나를 지지해줘서 인생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즐거운 이 사람이 나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이에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반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계획과 걱정에 빠져서 내가 누구를 가지고 있는지도 잊고 살죠. 이 사람이 있는 게 나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잊고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간단히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선의 즐거움이죠. 그렇죠? 이미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선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 크게 오늘은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하나는 뭐예요? 이때의 아름다움. 두 번째, 일상의 즐거움. 세 번째, 사람이라는 선물. 그렇죠? 사람의 즐거움.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시는 습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누리고 계십니까?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 그리고 결론으로 갑시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이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3번이 너무 중요한 사람은요, 2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린 거죠. 성공이 되게 신경 써 있는 사람, 풍요가 되게 신경 써 있는 사람, 내가 목표하고 있는 어디를 향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게 심해지면 2번을 누리지를 못해요. 뭐 꽃이 피든 지든 옆에 좋은 사람이 있든 맛있는 걸 먹든 못 느낍니다. 왜? 머리는 거기가 있으니까, 마음은 거기가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못 느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이것도 주의하세요. 1번의 생각이 너무 많이 가 있는 사람들도 이걸 못 느낍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1번에 진짜 생각이 많이 가 있어서 2번을 못 느끼는 건 어떤 의미에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도사의 영성을 갖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걸 먹는 게 뭐가 재밌어? 기도하는 게 더 재밌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있는 침묵 수도원. 그런데 딱 가서 다 안 만나고 옆방 사람도 얘기 안 하고 진짜 담백한 식사를 하고 주인만 만나는 소명과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최고.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라는 양날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개의 에너지 코어를 갖고 살아가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 은총에서 주는 즐거움과 에너지를 얻어야 되고 일반 은총에서 주는 즐거움과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물론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일반 은총에서 주는 에너지와 즐거움이 너무 큰 게 대부분 문제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쪽 바퀴가 적은 게 더 문제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까 설명은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흥이 안 난다 갑자기. 내가 얘를 왜 하는 거지? 어떤 분들은 누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쪽에 너무 쏠려 계세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막 이걸 하는데 이 반대쪽을 안 해요. 특별한 수도원장 영성에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원래 은혜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일상의 기쁨을 못 누리던 사람이에요, 원래. 그러다가 은혜의 기쁨을 누리니까 그냥 이것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사실 3번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깊은 은혜를 받으면 1번으로 그걸 대체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2번을 스킵해요. 성공을 위해 살다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일상의 기쁨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완성형이 돼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일상의 즐거움이 너무 커. 여기 해당 사항 없어. 온라인에 있을까 봐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은 은혜 즐거움을 느려야 지금 여기 이게 너무 커서 문제인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번아웃 옵니다. 이것도. 에너지 고갈이 와요. 그땐 기도 시간을 늘리시는 것보다 일상적인 쉬는 시간을 늘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경지를 넘어가면 다른 얘기예요. 경지를 넘어가면 다른 얘기고, 그건 전 수도사면 이제 그건 완전 다른 얘기고, 그 경지를 넘어가면 다른 얘기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이것을 계속 말씀의 은혜로 돌파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내가 내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이때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면서 이렇게 양쪽의 에너지 코어를 잘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몰랐을 때. 아, 근데 진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여기 해당 사항 없지만 가끔은 아예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2번부터 선악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일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근데 금욕주의적인 교육을 받아버리면 그 자체를 다 나쁜 걸로 규정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유 그냥 놀러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막 여행 가고 아유 그 시간에 뭐 수련회 가고 주님 만나고 그래야지 그럼 얼마나 좋은데 그런 데를 가 뭐 이렇게 되면 그 교육 때문에 균형이 깨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2번을 못 누리는 경우가 그냥 간단한 거죠. 3번이 너무 커져서 2번을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요. 1번이 너무 커져서 2번을 잡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시면 안 되고 우선순위예요. 선악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1번, 2번, 3번이 공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게 선물이고 또 여러분들이 기회로 받은 풍요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제일 크게 그다음 크게 그다음 크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잡히면 2번을 잡기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2번을 잘 못 지키는 이제 생각의 오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언급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게 약간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셨던 분들이 하는 실수인데 오답노트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오답노트적 사고방식이 뭐예요? 시험을 봤어요. 90점이에요. 그럼 맞았던 문제 다시 봐요? 틀린 문제 다시 봐요? 틀린 문제 다시 보죠. 그래요. 뭐가 되는 거야? 그래야 만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을 때 받은 선물을 봐요? 못 받은 선물을 봐요? 못 받은 선물을 보죠.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여기 해당되시면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지 선물,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선물 네 가지 주셨어 라고 들을 때 아 사람 생각이 지금 이 설교의 흐름이 오늘이라는 선물 이미 주셨다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게 먼저 떠올려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만약 오늘 설교를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아 어디 보자 아 난 사람을 못 받았네 사람을 내가 못 받은 거가 먼저 지금 딱 꽂혀있다 아 이때의 즐거움? 난 지금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래 일상은 오케이 근데 이때의 즐거움 모르겠는데 거기에 꽂혀있다 라고 하면 오답노트 패턴인 거예요. 이게 약간 배어있는 거예요. 가진 걸 풍성히 누리고 내가 모자란 걸 채워나가는 태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시험이라고 표현하면요 내가 맞은 문제 90점, 내가 맞은 문제 18개 보면서 와, 이것도 맞았네, 잘했다. 이것도 맞았네, 잘했다. 이것도 맞았네, 잘했다 해서 내가 잘한 걸 내 마음에 더 깊이 새겨놓고 나서 근데 이건 왜 틀렸지라고 보는 순서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시험에서는. 이제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 맞은 문제도 잘 봐야 나한테 더 잘 새겨지지 않나? 공부할 때도? 필요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 난 그건 공부도 못해서. 하여튼 인생에서는 그게 필요해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의 오해를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걸 조금 이제는 일반적인 단어를 써볼게요. 이렇게 시간의 사고가 너무 강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쓸데없는 말이지만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사람은 시간적 사고와 공간적 사고가 서로 보완돼서 진행돼야 돼요. 시간적 사고는 뭐예요? 어제, 오늘, 내일의 연결선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게 목표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나갈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건 시간적인 사고죠. 내가 저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돼 라는 것도 시간적 사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정서를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고 본다 하는 건 시간적 사고가 될 거고 내가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워놓고 그쪽으로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도 시간적 사고가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거에 너무 익숙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그럼 시간적 사고의 공간적 사고는 뭐예요? 어제랑 내일과 상관없이 오늘을 보는 거예요. 아 오늘 날씨가 좋다. 오늘 맛있는 거 먹는다. 오늘 이 사람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내가 오늘 이 순간은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오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공간적 사고예요. 근데 시간적 사고가 공간적 사고를 잡아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과거와 미래가 현재를 차지해버립니다. 지당한 추억을 생각하면서 아쉬워해. 오늘 생각을 안 해. 아 옛날에 어땠는데 옛날에 어땠는데 옛날에 어땠는데 옛날에 어땠는데 자꾸 어제만 생각해요. 혹은 미래만 생각해요. 난 이렇게 될 거야. 난 이렇게 될 거야. 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려면 뭘 해야지? 그래서 과거에 대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오늘을 다 차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간적 사고를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근데 공간적 사고랑 시간적 사고는 항상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 사고가 너무 심해지면 어떡해요? 결혼이 미래일 때는 막 너무 결혼하고 싶어해. 결혼하자마자 이 사람한테 관심 없어. 그 다음에 막 집 사고 싶어해. 집 사자마자 집에 관심이 없어. 그 다음에 막 자산을 늘리고 싶어해. 자산 늘리자마자 자산에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은요 손에 잡는 순간 그게 관심이 없어져요. 왜? 생각이 내일에 가 있으니까. 뭘 주더라도 관심이 없어져요. 근데 사소한 거라도 아직 못 가진 건 너무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막 내가 만약에 막 너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소중한 사람한테 결혼했어. 그럼 이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지금 택배에서 뭘 시켰어. 그래서 지금 새로 신제품 아이폰에서 뭐가 날라오고 있어. 그럼 너무 관심이 많아. 막 거의 막 쏠려 있어. 그래서 딱 가서 까는 순간 별로 관심 없어. 그 물건 잘 안 써요. 다음에 뭐 또 어떤 아이템들인지 찾아볼 땐 또 마음이 뛰어. 이게 생각이 어디가 있는 거야? 내일로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만 되는 건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은 생각이 과거로 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분명히 연애 상담할 때 알았거든. 걔가 지랄, 진짜 정말 그 연애가 정말 지랄 맞은 연애였거든. 근데 헤어지자마자 아름답게 얘기해. 정말 아름답게 얘기해. 그 회사 다닐 때 정말 쌍욕을 했거든. 근데 그 때려치자마자 너무 좋은 회사였대. 얘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과거가 돼야 돼. 나도 걔가 우리 교회를 떠나면 날 좋게 평가할 거야 아마. 막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이 사람의 생각은 항상 과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애 키울 때 그렇게 안 이뻐해 놓고 애 어릴 때 얘기를 그렇게 해. 애 애기 때 너무 이쁘다. 아, 목사님 미쳐버리겠어요. 항상 그래 놓고는 조금 지나면 그때 너무 그리워요. 지금도 이쁘죠. 지금은 아니고 그때 너무 그리워요. 생각이 과거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우리가 되게 익숙해요. 왜냐하면 한국은요 오답노트적 사고와 시간적 사고로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 우리한테 되게 익숙해요. 근데 반대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반대쪽으로 가면 인디언적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 되게 오늘만 사는 뭐 이런 큰일 나. 둘 중에 하나만 하려면 시간적 사고가 나요.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이기 때문에 시간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시간이 나는데 이걸로 보완하려면 뭘 하셔야 돼요? 내가 그럼 이걸 내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과거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순수하게 오늘 생각하는 게 아예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은? 이라고 할 때 오늘은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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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지. 오늘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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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나한테 있어. 라고 오늘을 오늘만으로 보는 생각의 구조가 여러분들 꼭 필요하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해결점까지 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해결할 거 네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의 힘이 있어요. 오늘 일부러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렸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한테 가지고 계시다가 읍조리세요. 전도서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내가 일상을 누리는 감각이 사라진다고 했을 때마다 아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떡을 떼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라는 말씀이 네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럼 읊조리세요. 네 개를 각각 읊조리세요. 읊조리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3장을 쭉 읽어보세요. 3장을 쭉 읽어보면 사람 마음이 겸손해져요. 난 내 때를 구별하고 있나. 이때 아름다운 뭔가. 내 것을 느끼고 있나. 4장을 읽어보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선물로 주셨지. 이 사람이 나의 삼겹술이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누워 따뜻하지. 내가 이 사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함께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 라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뭔가 내 생각이 너무 날라져서 내가 너무 계획과 걱정 가운데 내 생각이 파묻혀져서 일상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읽으시면서 나를 일상의 상태, 오늘의 상태로 되돌리시는 게 좋아요. 과거의 문제 때문에 아직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처리해야죠.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이 사라지게 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오늘이 지금 거기를 쏟아내고 계시나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이 사라지게 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오늘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 말씀으로 여러분들 오늘 붙잡으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한데 조금 길게 할게요. 80점의 사고방식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80점의 사고방식. 여러분 정말 맛있는 걸 먹어요. 정말 맛있는 걸 먹어. 그럼 이건 몇 점이에요? 100점이죠.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새우 안자를 사주셨는데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같이 먹었던 애는 진짜 맛있지 않냐? 이래서 나왔어. 그럼 100점이지. 그쵸?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라면 먹었어. 이건 몇 점이에요? 80점이죠. 여러분, 라면은요, 나이가 들수록 맛있어. 왜냐면 그게 독약이어서 자주 먹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게 내 건강을 훼손하면서까지 먹는 거랑 이게 진짜 큰맘 먹고 정말 먹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한 젓가락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집중해야 돼. 라면 끓여 먹으면 진짜 라면 집중해서 먹어야 돼. 얼마나 맛있는데. 그렇죠? 이게 80점. 끼니는 때웠는데 맛도 없고 영양도 없어.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아야 돼. 그럼 60점. 그 끼니조차 세 번을 못 먹어. 그러면 40점. 아무것도 못 먹어. 그럼 0점. 내가 너무 좋은 방, 너무 좋은 침대에서 자, 그럼 100점. 그냥 평범한 방, 평범한 뭐 이불에서 자, 그럼 80점. 아, 불편한 잠자리에서 자, 60점. 시끄럽고 추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 40점. 잠을 아예 못 자겠어, 0점.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랑 살아, 100점. 아, 좋은 사람이긴 한데 쟤는 아, 이런 단점이 있기는 해. 아, 80점. 아, 가끔 저 단점 때문에 아, 근데 좋은 사람이야, 80점. 혼자 살아, 60점. 그지 같은 애랑 살아, 40점. 아, 잘못 걸렸어, 0점. 분들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해야 돼요? 100점부터 0점까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사고의 오해가 뭐냐면,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사유가 뭐냐면, 최고의 식사와 최고의 집과 최고의 사람과 있어. 그럼 120점. 그거 갖는다고 해서 엄청난 거 아니거든?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그럼 120점. 나머진 0점. 너무 좋은 사람과 살아. 120점. 단점 있는 사람과 살아. 아, 나 어쩌다 이렇게 됐지? 0점. 나 혼자 살아. 0점. 너무 좋은 사람이랑 살아. 아, 너무 맛있는 걸 먹어. 120점. 라면 먹어. 0점. 우리 생각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80점의 사고방식을 하셔야 돼요. 괜찮은 평범함은 80점이에요. 그럼 내가 그 80점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100점에 그렇게까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가성비가 안 좋잖아. 80이 100이 되려면. 그렇잖아요. 그 가성비 구간이라는 게 있죠. 원래 사치품은 가성비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계도 충분히 시계가 잘 가. 난 이 짝퉁과 저 진품을 구별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가성비 구간, 내가 이게 사치품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쏟아내는 데 대해서 약간 굳이?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쵸? 굳이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80점이라는 거, 내 인생의 7, 80점, 내 인생의 75점에서 85점 사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 사람은요, 그 부분에서 3번에 쉽게 매료되지 않아요. 근데 사고방식 자체에서 내가 120대 0의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은 3번에 쉽게 매료되죠. 그러니까 내가 80점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기본적으로는. 이건 뭐 별로 안 중요한 얘기고. 이거는 그냥 시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조언을 드리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일반적인 얘기,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면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단순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단순함. 단순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연습하시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 이번 주 이거 꼭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약속 꼭 해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밥 먹을 때 딴 생각하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첫 술 뗄 때부터 마지막 숟가락 먹을 때까지. 여러분 저 가끔 그러시죠.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진지한 신방 하실 때 저한테 맛있는 걸 사주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집을 데려가서 앉자마자 첫 음식 안 나왔는데 진지한 일일 건데서 내가 우리 다 먹고 얘기하자고 그랬거든. 뭐가 될 거니? 굳이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먹어? 그냥 맛있게 드셔야 돼요. 그 여러분 이거 되게 좋은 연습이에요. 이게 끊어간단 말이야. 먹을 때조차도 뭐 뭘 먹는지 모르게 내 생각이 따로 돌아가고 영상 틀어도 그렇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맛있게 드셔야 돼요. 몸에 해로운 거 먹을 때는 진짜 여러분 집중하셔요. 여러분 건강 포기하면서 먹는 거잖아 지금. 그 아이스크림 여러분들이 뭘 포기하면서 먹는 거야? 여러분들이 건강을 포기하면서 먹는 거잖아. 그럼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 딴 생각하면서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연습이에요. 이거부터 해보세요. 이게 단순성이에요. 딱 누우면 생각하지 마시고 딱 누우면 아우 좋다. 좋잖아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눕는데. 아 좋다. 그냥 누웠다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런 식 단순성. 걷다가 이쁘네 하잖아요. 그럼 좀 걸으세요. 물론 지하철을 타거나 복잡한 거리를 걸을 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끼고 내가 오히려 이렇게 그냥 컨텐츠를 즐기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가끔 여의도에 신방 갈 때가 있고 여기 이 보람에 신방 갈 때가 있는데 근처에서 만나면. 근데 날이 좋으면요, 저는 헤어지고 나서 꼭 한 15분이라도 걸으려고 그래요. 날이 날마다 좋은 게 아니잖아. 네? 그런 거. 그냥 단순성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성을 연습하셔야 돼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 있으면 안 돼요. 밥 먹을 땐 밥만 드시고, 잠잘 땐 잠을 자시고, 걸을 땐 걸으시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 사람을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내를 좋아하신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랑 딱 마주칠 때 쳐다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건 세 번 할까? 만약에 남편을 사랑하신다면 쳐다보세요. 아이 좋아하시죠? 아이가 왔으면 쳐다보세요. 뭐 하라고 하기 전에, 뭐 했어라고 하기 전에 쳐다보세요. 인사하세요. 반가워하세요. 걔한테 그런 표현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아이를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느끼라는 거예요. 단순성. 그때 생각이 복잡해지면 안 돼요. 얘는 오늘 뭘 했을까? 얘는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이 다음 행동?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하셔야 된다고. 교회에서 반가운 사람 만나셨잖아요. 쳐다보세요. 내 소중한 사람을 딱 누리는 습관이 있으셔야 돼요. 난 이런 건 잘해. 전 이한이 방에서 나오면 손은 들어요. 이한아! 우리 집 엄청 좁거든. 이한아! 이한아가 어 하고 들어가. 나, 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날 위해서 하는 거야. 응. 내가 오늘 좋은 거 한번 딱 봤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봤잖아. 내가 15초 정도 봤다고. 그럼 그게 나한테 에너지잖아. 어, 맛있는 거 이게 이게 단순성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연습할 수 있는 구간이 언제냐? 라고 하면 여러분 여행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여행 가시면요. 여행 가시면 그렇지 않아요? 여행 가시면 길거리 음식 피자 하나를 사 먹고 간단 길거리 음식을 사 먹어도 그 음식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여행 와서 길거리 음식 먹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아, 그 사업은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본 적이 있기는 해. 아,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음식에 집중하잖아. 그렇죠? 지금은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행을 갔다 한국에 오셨을 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여행 갔을 때처럼 집중하고 먹을 만큼 한국 음식이 가치가 없냐? 내가 먹는 음식이.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여기 잠자리 그렇게 안 좋냐? 여기 날씨가 그렇게 안 좋냐? 여기 풍경이 그렇게 별로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성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도 그렇게. 한 가지 이건 이제 연결되는 건데 멈추실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큰 오해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미 받은 오늘이라는 선물을 누리세요. 막 이렇게 시간의 사고가 아니라 공간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느리게 사는 거랑 되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약간 그분들이랑 가는 길은 달라요. 뭐 그게 틀렸다 이런 말인 게 아니라 느리게 사는 건 별로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느리게 살 정신 똑바로 차려. 느리게 살려고 어쩌려고 그래요. 느리게 무슨 소리라. 무슨 소리야. 느리게 살면 안 되지. 시대의 속도란 게 있는데 여러분 고스톱이 잘하셔야 돼요. 포인트는 아시겠죠? 나는 느리게 그래 난 느리게 살아. 전반적으로 느리게 밥 먹을 때 빡 집중하고 밥을 열심히 먹어요. 얼마나 재밌는데 맛있게 먹어. 그리고 밥 다 먹으면 일을 하셔야지. 나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좋다 한 다음에 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한답시고 그냥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동 가서 그냥 한 시간 반 동안 이거 땡기다가 저기고 밀다가 이런 거보다 죽을 것 같아 하고 잠깐 쉬고 죽을 것 같아 하고 잠깐 쉬고 이게 더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그걸 뭘 하는 것도 아니면서 머리에서 고민만 계속 막 걱정만 계속 계획만 계속 막 그냥 그 생각만 하느라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누굴 만나도 막 보이지도 않고 막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어. 더 잘할까?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사람 따라 다른 거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달리는 시간과 멈추는 시간 걱정하고 고민하고 밥은 맛있게 먹고 내가 계획한 걸 실천하고 잠은 즐겁게 자고 내가 내 일상에 분주한 게 있지만 그걸 한 다음에 내 인생에 산책하는 시간도 주고 그렇게 하면요 사람이 옆 사람이 물어봤을 때 요즘 많이 바쁘지? 요즘 별로 안 바쁜데? 라고 느껴져요. 근데 실제 한 것도 별로 없으면서 계속 그 고민과 계획이 머리에 돌면 바빠. 자기는 바빠. 관찰 카메라로 찍어보면 침대 분명히 누워있었는데 본인은 바빠. 본인은 되게 바쁘게 살았어. 분명히 관찰 카메라로는 얘가 오랫동안 누워있고 느긋하게 밥 먹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본인은 바빠.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뭐 하셔야 돼요? 이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딱 멈춰서. 그럼 멈추는 방법이 뭐예요? 단순성이에요. 그렇죠? 그게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일상의 에너지가 여러분들 솟아날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면 근본적으로 어디로 가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느끼려고 하시면 좋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12시를 안 넘기겠다고 나름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진짜 안 중요한 설교잖아요. 이런 중요하지 않은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다는 나름의 결의를 하고. 여러분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 수 없는 이유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즐겁게 사실 수 있는 이유들도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이유들을 놓치지 않고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야 또 그 에너지로 즐겁게 살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즐겁게 사셔야 돼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누리세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풍요에 대한 이야기가 그걸 망치지 못하게 하세요.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영혼공과 사명의 이야기가 그걸 망치지 못하게 하세요. 즐겁게 사세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누리세요. 여러분 이미 받은 선물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또 큰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 사줘 봤는데 그걸 제대로 뜯어보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또 선물이 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상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귀히 여기시고 누리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별게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별게 아니고 안 받은 적에 큰 거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조차도 여러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알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때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얼마나 아름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들어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의 상당수는 그 전에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에요. 소망하던 것들이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사라질 것들이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즐겁지 않은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풀어가시되 여러분들이 주신 즐거움의 이유들을 누리시면서 오늘 한 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도서가 하나 있어요. 저보다 이 설교를 더 잘한 건 전 솔제니치라고 생각하는데 전 책을 거의 안 읽는 사람인데 제가 20대 때 보고 여전히 몇 년에 한 번 읽는 책이 이반 데뉴소비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책이에요. 우리가 즐겁지 않을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가 뭐 전 기독교인의 관점이다 보니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숙제를 두 개 내드릴게요. 가능하시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뭐 책을 읽어 밥만 맛있게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진짜 나랑 약속해 주세요. 이번 한 주 하루에 세 끼 드시는 분들 없지 요즘 세상에. 이번 한 주 10끼, 12끼 맛있게 드시면서 삶은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이번 한 주는 식기도 하실 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 하시고 여러분 주신 선물들을 풍요롭게 누리시면서 조금 더 즐거워지는 행복해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이유들이 있는 거 분명히 알지만 그럴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내가 너무 하나도 안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미 준 행복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내 감각을 깨워주시고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하시고 그 기쁨이 나한테 다시 한번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때의 아름다움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일상이라는 선물을 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며 누리게 해달라고 들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행복한 삶을 기대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갖지 못한 것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내가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이번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정말 사람이 없어 홀로 서 계시고 여러분들 일상이 흔들리고 계시다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저에게도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의 몫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저에게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이것들에 대한 데 만져주고 축복해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의 소원들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을 기도할 때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여정 있으신 분들 그것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가장 중보해야 되는 것이 나 자신이라면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내 주변에 나보다 아픈 기도가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이름 불러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하시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가 내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들을 제대로 뜯어보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게 필요할 때는 그렇게 달라고 고백하였으면서 막상 그것이 내 손에 있을 때 내가 감사를 잊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이 어리석음에 세워두지 마시며 제 안에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미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저희가 받아 누리겠습니다. 함께 주신 일상과 사람을 저희가 받아 누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저희가 마음으로 삶으로 느끼겠습니다. 저희의 감각을 회복하셔서 이미 주신 행복이 저희한테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지만 저희한테 받아야 하는 것들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자 있으면 좋지 못한데 저희가 외롭게 서 있습니다. 일상이 굉장히 소중한데 일상이 흐트러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의 아름다움이 있겠으나 이때의 어둠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나의 가장 아름다운 것 되어주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우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